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26일 최고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기며 전날 세웠던 기록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6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16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34개 주에서는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신규 확진자 절반은 35세 미만이라며 젊은 연령은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앓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매우 고무적인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정부는 미 남부주들에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지역과 주, 그리고 연방 차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처를 따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정부 코로나 대응 브리핑은 거의 두달 만에 열린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27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240만여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사망자 역시 12만 5천여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다음 달부터 다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 명단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EU 역외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후 코로나 사태가 안정을 찾으면서 이후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입국 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 대표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입국을 허용하는 안전 명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초안 명단에는 10개에서 20개 국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원국 대표들은 우선 자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초안 명단에는 한국과 호주, 일본 등이 포함됐으며 반면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여행객들의 경우 입국 시 체온 측정 등을 통해 입국 허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유럽 안보와 지역 분쟁, 기후변화 문제가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하루 전인 26일 화상으로 원격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시간가량 이어진 원격 정상회담에서 유럽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 유럽이 취한 러시아에 대한 저항적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부모와 함께 있는 자녀들을 풀어주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의 돌리 지 판사는 26일 미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텍사스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3곳의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20일 이상 거주한 아이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 판사는 최근 이 3곳의 구금 시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7월 17일까지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풀어주던지 아니면 가족 후원자에게 보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아이스는 이들 시설에 184명의 어린이가 수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건후생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는 6월 초 기준으로 약 1,000명에 달합니다. 아이스는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총 2,5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 900명을 석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콜롬비아 군인 7명이 13살 원주민 소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6일 열린 비공개 공판에서 이들 군인 7명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은 이들이 최소한 16년에서 3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지난 21일 콜롬비아 북부 푸에블로리코에서 엠베라 원주민 소녀를 성폭행했으며 소녀는 실종된 지 하루 만에 발견됐습니다. 콜롬비아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콜롬비아 군인들은 오랜 기간 원주민과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다수의 탈북민들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요. 북한에서도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타이타닉을 본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1997년에 나왔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39년도 영화니까 고전이죠. 그런데요, 요즘 미국의 극장가에 복고풍이 한창 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봉관에 가긴 어렵지만요. 덕분에 이 승용차 안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이 드라이브인 극장 자동차 전용 야외 영화관이 인기를 끌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1950년대 미국에서는 4천여 개의 드라이브인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폭스 비즈니스가 드라이브인무비.com과 독일계 통계자료 제공 업체인 스테디스타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4천 개였던 드라이브인 극장이 1990년대 말 600여 개에서 현재 320개 정도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자동차 전용 극장은 그야말로 올드 패션, 복고풍 영화 감상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요, 요즘 이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어떤 영화가 인기인 줄 아십니까? 1970년대, 또 80년대, 90년대 흥행을 거뒀던 영화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1993년 개봉해서 큰 인기를 거뒀던 쥐라기 공원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요. 1975년 영화인 조스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미국의 연예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백투더퓨처, 구니스, ET 같은 영화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에는요, 코로나 사태가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영화 업계도 신작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 대안으로 고전 영화들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은요, 지난 주말 극장가 매출이 380만 달러로 2억 달러였던 작년 같은 기간과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영화사와 드라이브인 극장주들은 영화관이 비교적 꽉 찬 것에 기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쥐라기 공원은요, 소설 쥐라기 공원을 원작으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공상과학 영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0억 3천만여 달러를 벌어서 폭발적인 흥행을 만들어냈습니다. 6,500만 년 전에 살았던 이 어마무시한 공룡들이 되살아나면서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는지를 흥미진진하게 그렸는데요. 당시 컴퓨터 그래픽 등 첨단 영화 기술이 사용되면서 실감나는 화면 속으로 관객들을 몰입시켰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넷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하버드 법대생 소송. 미국 대학들이 줄줄이 원격 수업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하버드 법대생이 고액의 수업료는 원격 수업에 과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이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아브라함 바코다르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달 로스쿨 1학년 과정을 마쳤는데요. 이 남성은 나는 올해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하버드대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일부 노력했지만 수업료를 낮추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이 이달 초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기 어려우면 별도의 공부 공간을 임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무례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전염병이 확산하던 학기 중반에 이 남성은 거의 통지 없이 교내 기숙사 밖으로 나가야 했으며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이사 비용과 비행기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스쿨은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업을 위해 오전 5시에 일어나야 하고 도서관과 같은 학생 공간과 스터디 그룹이 없는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과 함께 수업에 뒤처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남성은 지난 5월 도서관에서 3천 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학기를 마쳤고 학교는 나머지 로스쿨은 수업이 가을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가상 수업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수업료는 작년과 같은 가격인 65,875달러로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낼 때 전체 학기가 대면 수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수업료를 덜 냈어야 하는데 그대로 냈으니 그만큼 학교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장애인 배우 모집.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 아카데미 영화예술과학이 백인 우월주의를 타파하는 노력에 이어 이번엔 장애인 배우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포용을 옹호하고 발전시킨다는 가치를 걸고 있는 루더맨 가족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를 가진 배우들을 소수의 젊은 배우들을 위한 인턴십인 아카데미 골드 프로그램에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골드 프로그램에 74명의 참가자가 있으며 그중 9명이 장애를 가진 배우입니다. 몇 년 동안 할리우드는 장애를 가진 많은 배우들을 화면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을 연기하는 비장애인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로 대신했었는데요. 루더만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등장인물의 78%를 장애인이 아닌 배우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다른 미국인에 비해 실업률이 두 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루더만 재단에 따르면 장애인 배우에게 장애인 역할을 시킬 경우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카메라 전면과 후면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한다면 주변 세계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장애인법 제정 30주년이 되는 7월 말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도 안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또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북한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군사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용 체계 등 전방위적으로 개발자에 집중하고 있다. 내용입니다.
예, 어느 기관이 발간한 보고서인가요?
네,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22일 낸 보고서입니다. 시프리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군과 연구소 등이 군사적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목은 인공지능, 전략성, 안정성, 그리고 핵 위협성인데요. 북한의 AI 기술은 민수와 군사 부문에서 국제 제재 등으로 발전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발언 등을 토대로 무한한 전력 자산의 일환으로 간주해 수년간 개발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프리는 북한의 총 85개 정보기관이 AI 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이 중 37곳은 새로 설립한 대학들이라면서 상당한 인력이 AI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AI가 당장 북핵 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는데 사이버 작전, 무인기 활용, 또 주민 감시 통제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은 조선 컴퓨터 중심 산하 AI 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1997년 독자적 바둑 인공지능 체계인 은별의 경우 2010년까지 총 6차례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역량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고도화된 인공지능 체계 AI를 말하는 건데요. 이 AI 체계 역량도 소개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2016년 공개한 심층 실내망을 활용한 기계학습 연구 보고서를 꼽았는데요. 북한이 빠른 속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AI 기술 초기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 역량은 이미 이런 AI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면서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 121개 국 등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21국 산하 110연구소의 경우 컴퓨터 통제 체제의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 공작과 전파 방해가 주요 임무라고 추정했는데요. 또 이 121국 산하 91부대는 남한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기밀 정보 탈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북한이 컴퓨터 운용체계 등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이 이뤄지기 직전에 공격하는 이른바 제로데이 공격을 한국과 미국 등의 여러 차례 감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AI 역량은 이 같은 취약점을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고 공격하는 데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미국의 NC3 체계 교란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핵 확장 억지력의 무력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시프리는 경고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던 북중 무역이 두 달 연속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네, 중국 해관총서는 23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서 지난 5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이 6,331만 5천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4월에 2,400만 달러보다 약 2.6배 증가한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크게 위축됐던 두 나라 무역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앞서 북중 무역은 1월과 2월 두 달치가 합산된 무역액이 2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여파가 본격화된 3월에는 1,864만 달러로 떨어졌었습니다. 지난달 무역 규모가 최근 몇 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5월 두 나라 무역액은 2억 7,538달러였고요. 국제사회 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인 2015년과 2016년 5월에도 무역액은 각각 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 두 나라 무역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 증가가 수출 증가폭보다 컸습니다. 5월에 대중국 수입액은 5,856만 달러로 4월에 2,179만 달러에 비해 168% 늘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수입품은 주민들의 민생과 연결된 생필품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의 무역이 무너지면 적자액이 연간 10억 달러가 추가된 2018년 또 그 다음에는 크게 줄지 않았던 수입액이 올해는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의 5월 수출액은 474만 달러로 전달인 4월에 220만 달러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호황이던 2016년 5월에 대중 수출액 1억 8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불과 2.6%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상당히 좋지 않죠.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최악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국제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사나 피치솔루션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올해 6%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초에 전망했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3.7%에서 마이너스 6%로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한 건데요. 피치솔루션스는 북한 경제 성장률을 조정한 핵심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과 세계 경제에 미친 충격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6.1%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1%로 둔화하고 세계 경제도 최소한 3% 이상 하락하는 데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피치솔루션스가 전망한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에 기록한 마이너스 6.5%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피치솔루션스 경제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자금 공급원이 상당히 고갈됨에 따라 정부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규모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와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대외무역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올 1분기 교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고요. 지난달은 2,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피치의 전망 새삼스러운 건가요?
예,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북한 경제가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북중 국경 봉쇄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는 누구나 추측을 전제로 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앞서 피치가 전망했던 3.7%도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큰 타격을 받은 국가 공식 경제에 비해 성장세를 보이던 민간 경제가 전염병에 따른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 자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수치를 전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피치의 하향 조정에 따라서 유엔 같은 다른 국제기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유엔 경제사회국과 유엔 무역개발회의 등 여러 유엔기구는 지난 1월 올해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마이너스 3.5% 또 마이너스 4.2%의 역성장을 보였는데 지난해에는 1.8% 성장했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금 워싱턴을 뒤집어 놓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먼저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재선에 근거했다는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주장은 자신이 본 것과는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라디오 방송 휴 휴이트 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출간된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대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일화들이 담겨있는 볼튼 전 보좌관의 책은 발매 전부터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외교가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근본적인 역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국인들을 지키고 미국인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했다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 제목을 가리키면서 자신도 그 방에 같이 있었지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볼튼이 주장한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튼 전 보좌관이 책에 서술한 내용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것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볼튼 전 보좌관이 책에서 자신이 그 방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볼튼 전 보좌관이 어려운 사람이고 정보를 많이 유출한 사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정보가 도달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갈 실질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볼튼 전 보좌관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전 보좌관이 책을 내는 게 이례적인 일이죠?
네, 바로 그 점을 폼페이오 장관이 지적했는데요. 또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볼튼 전 보좌관이 책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고위 국가안보 당국자가 대통령이 외국 지도자들에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사적인 자리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확증 없이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인용문을 포함한 책을 쓰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실제 범죄 위험 을 안고 있는 행위라면서 실질적인 대응 없이 이런 일이 허용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일이 관행이 된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회고록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해 2월 결렬됐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 비사가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후까지 협상을 시도하려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분적 제재 완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북미 간의 정상 간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6조여 원을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는 발언도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지 물어봤고 김 위원장에게 부분적인 제재 완화도 시사했다고 볼토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신 영변 핵시설의 가치에 대해 길게 설명한 것으로 볼토는 묘사했습니다. 트럼프는 ICBM을 포함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옆에 있던 볼튼, 바로 자신이 핵은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 등도 전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단계적 협상을 주장하면서 체제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전역을 취소하고 북한에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떤지를 묻자 김 위원장이 웃으면서 그럴 순 없다고 답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볼튼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일화도 소개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요구하기 좋은 순간이라면서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 정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얻어내는 방식은 미군 철수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라고 트럼프는 요구했다고 전했고요. 볼튼은 미군 철수 위협이 한국의 경우 진짜로 실행될 가능성을 두려워했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했다고도 회고했습니다.
네, 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인공지능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 위험성이란 제목의 스프리 보고서, 또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북중 무역 소식, 워싱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끌은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저스틴 김 씨의 사연입니다. 2018년에 만나고 왔는데요. 다섯 번째 사연 들어보시죠. 저스틴 김 씨가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단과대학교에서 로체스터 공과대학으로 편입하는 것. 그리고 사업입니다. 단과대학교 재학생들이 4년제 대학교 편입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성적이 우선이지만 비즈니스, 사업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저스틴 씨는 요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스틴 씨가 다니고 있는 몬로 커뮤니티 칼리지가 올해 처음 재학생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마련해줬기 때문입니다.
사업할 사람 있으면 새로 자기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그런 거 서포트 해주거든요.
학과와 상관없이?
예. 그럼 이 지역에서만 비즈니스 하면요.
아.
그 저도 이 기회에 한번. 근데 그 간 테스트가 많거든요. 그 경쟁자가 한 30명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뽑는 6명 딱 뽑거든요.
뽑아서 뭐 해주는 거예요?
뽑아서 일단 그 등급 따라서 뭐 돈 얼마 굳이 그 이거 지원해 주는 거죠.
재정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200,000 총체 금액에서 50만 불이 있거든요.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시작한 지 오래됐대요. 근데 그 스폰서 한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러면 경영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실현 가능하고 그 목적이 유익한지 등을 고려해 재학생들에게 사업할 자금을 대주고 경영에 필요한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스틴 김 씨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바른 영어 표기와 작문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딩 튜터 센터인데요.
요즘엔 자주 하나요?
아니요.
자주 올 일 별로 없어요?
네.
오늘은 왜 오신 거예요?
오늘 그냥 이것 때문에 이거 삐스 좀.
서류 넣을 거?
예, 서류. 예. 4월 14일인가 그때 하거든요. 경쟁자들하고 같이 순서별로 이렇게 그냥 프리젠트 가는 거죠. 난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하고 무슨 예 그게 저지들 컨빈스 해가지고 이거 잘 논리해 주신 거죠.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구상안을 수정한 저스틴은 이번 경쟁에 조언자가 돼주는 교수님과의 회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조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 가능한 만큼의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저스틴 씨도 수년 전에 알게 된 교수님에게 조언을 부탁했고 오늘은 두 번째 토론이 있는 날입니다.
Rochester is hosting her with different events. Here's some of the events. And then MCC is hosting her to come speak. So one of the things we wanted to do was create.
저스틴 씨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인 사회학과 크리스틴 교수인데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교수의 컴퓨터 책상으로 자리를 옮겨 저스틴이 대략적으로 적은 사업 구상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저스틴이 작성한 구상안을 읽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스틴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다름 아닌 일본식 초밥집입니다.
So I would just be a little bit specific about what are these popular dishes that you mentioned?
Okay.
What kind of variety of dishes you would like?
어떤 종류의 음식인지 저스틴이 생각한 식당이 지역 내 다른 곳과 어떻게 다르고 필요한 장비는 빠짐없이 적었는지 대략적인 초기 자본은 얼마고 시장 조사는 이루어졌는지 무엇보다 이 사업을 구상한 배경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That you have had real experience now. So
저스틴 씨가 일본식 초밥집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배경은 저스틴 씨가 이 프로젝트에 제출할 문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초밥 메뉴는 현재 버지니아의 대형 한인 마켓에서 소규모 초밥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나의 형이 직접 개발한 것입니다. 나의 형은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메릴랜드의 초밥 전문 식당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고 공장에서 얼려 나온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저스틴 씨는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버지니아로 내려가 형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스틴 씨는 자신의 초밥 많은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라고 자신하는데요. 그런 만큼 초밥의 맛은 재료의 신선도가 열쇠고 이를 살리기 위해 피쉬탱크, 어항에 직접 살아있는 생선을 보관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스팀, kind of like a very steamy water. Here doesn't have kind of like a sauna. Mm-hmm. I think you might be been there.
Yeah.
kind of.
Yeah.
So it's like in the winter time, the glass door, thick uh-huh. glass door.
초밥집 외에 두 가지 사업 구상이 더 있었는데요.
So because of that, I was thinking about buying the solar panel, so I can run on my own electric. So about like 10,000, then I can run the.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과 사우나입니다. 로체스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틴 교수는 저스틴의 사업 구상을 듣고 무척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hat's just an interesting idea. So you would use solar panel to store energy and then sell it back to who?
Back to companies like either Algini or...
크리스틴 교수에게 저스틴에 대해 물었습니다.
I think the first time I met Justin was in my class and we went around and we all introduced ourselves and we said where we were from. And when he said he was from North Korea, it was a shock to me. Being South Korean, I never met anybody from North Korea. I mean, actually had more of my own internal feelings, like how did... You know, two people who were born in the same continent or the same country live such different lives, right? Because my luck, I was born in South Korea.
처음 만나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은 한반도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른 상황과 다른 형편에서 살아온 자신과 탈북 청년의 만남은 충격적이었고 자신의 수업을 듣는 저스틴은 매우 개방적이고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데 거리낌 없는 청년이라는 것이 3년 동안 지켜본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스틴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So since I've met Justin, he always does have business ideas, now that I think about it, right? I mean, sometimes there were business ideas of how you could help other people in North Korea. We talked about some of those, which I think are...
저스틴은 항상 구상하는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북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한 만큼 좋은 뜻을 가진 청년에게 기회가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토론이 끝나고 저스틴은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교수님하고 대화 나누셨는데
네.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이 많이 정리되고요.
몇 번 만났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만난 거는 두 번째입니다. 네. 아무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무슨 걸 그런 문서에다 어떤 걸 또 적어야 할지 그런 것도
왜 적을
만약 이 경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말하는 저스틴 김 씨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렸던 자신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저스틴 씨의 얼굴엔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뉴욕주 의원으로 시작했던 시어도 루즈벨트의 초기 정치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앨리스 리와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루즈벨트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1884년 2월 아내와 어머니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큰 충격을 받은 시어도 루즈벨트는 뉴욕 정계를 떠나 서부의 목장으로 갑니다. 슬프고 외로운 마음을 누르고 목장을 경영하며 세월을 보냈는데요. 카우보이 일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그 지역 카우보이들의 비웃음을 견뎌야 했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 어느 날 갑자기 목장에서 소를 키우겠다고 하니 평생 목동일을 해온 카우보이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겠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시력이 나빠 안경을 썼는데 카우보이들은 이런 모습을 네 개의 눈이라며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린 시절 약한 체력을 힘든 운동으로 극복해냈던 것처럼 목장 일도 결국 해냈습니다. 그 어떤 카우보이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훌륭하게 카우보이의 고된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카우보이들도 더 이상 그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골 농장에서 2년을 보내고 시어도 루즈벨트는 뉴욕으로 돌아와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 후보로 뉴욕시 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1888년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고요. 대통령이 된 벤자민 해리슨은 시어도 루즈벨트를 연방공무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루즈벨트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루즈벨트의 공무원 개혁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공무원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계속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루즈벨트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2년 더 공무원 개혁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 다음 루즈벨트는 뉴욕시 경찰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다시 한번 개혁을 추진하면서 뇌물을 받는 경찰들은 단호하게 물러나게 했습니다. 정치인의 부패를 적발하고 권력이 있든 없든 공평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면서 루즈벨트의 이름은 다시 유명해졌습니다.
1897년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시어도 루즈벨트를 해군 차관보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898년 미국은 쿠바 독립 문제를 두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루즈벨트는 스페인과의 전쟁을 강력히 주장했고요. 이 전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이 선포되자 루즈벨트는 해군 차관보 자리를 사임하고 육군에 입대해서 의용군을 조직했습니다. 1889년 7월 1일 미국의 첫 번째 자원기병대인 루즈벨트의 의용기병대는 쿠바의 산후앙 언덕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이 전투에서 보인 용맹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이제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유명한 이름이 됐는데요. 덕분에 뉴욕의 공화당 지도자들은 루즈벨트가 존경받을 만한 완벽한 주지사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공화당원들의 잘못도 거침없이 공격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루즈벨트의 성격이나 태도가 문제가 됐긴 했지만 공화당은 루즈벨트를 주지사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도 루즈벨트를 테디라는 애칭으로 불렀는데요. 이 친근한 이름은 곰 사냥을 하던 루즈벨트가 사냥꾼들에게 잡혀 지치고 힘이 빠진 곰에게는 총을 쏠 수는 없다며 돌아섰던 일이 화제가 되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테디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시어도 루즈벨트는 접전 끝에 선거에서 승리했고 결국 뉴욕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루즈벨트는 공화당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뉴욕 주지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인맥으로 채용되거나 부정부패한 공직자들, 무능력한 경찰들은 가차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대기업과 결탁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에도 압력을 가하면서 뉴욕주의 거대 기업을 규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뉴욕주 주지사로 일하면서 시어도 루즈벨트는 기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즈벨트가 눈여겨본 중요한 통제 대상은 국민들에게 물과 전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식품과 제약 산업에도 변화를 요구했고 여성과 어린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의무 노동 시간을 줄였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시어도 루즈벨트의 개혁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당 지도부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루즈벨트가 자기 지역을 더 이상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 루즈벨트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서 뉴욕에서 떠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루즈벨트를 부통령으로 만들어서 뉴욕을 떠나게 하면 더 이상 대기업을 규제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통령 제안을 받은 시어도 루즈벨트는 망설였습니다. 부통령에게는 정치적 권한이 별로 없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될 기회는 영영 멀어지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시어도 루즈벨트는 부통령 지명을 받는다는 안을 수용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후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듀크 대학교 첫 번째 얘기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명문사립대학교인 듀크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듀크 대학교는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연구중심형 사립대학교입니다. 남부의 하버드, 남부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 명문사립대학교인데요.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사립대학들이나 UCLA, UC버클리 같은 대형 공립학교만큼 외국에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훌륭한 명문사립대학교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그럼 먼저 이 듀크 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알아볼까요?
듀크 대학교는 2020년 US News World Report 평가에서 미국 전체 대학교들 중 공동 10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 대학 평가서인 Times Higher Education의 순위로는 전 세계 대학교들 중 20위에 오른 대학입니다. 이 학부는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로 평가되는 북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최고로 입학하기 어려운 The Most Selective 등급에 속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듀크 대학교는 1838년에 설립됐습니다. 180여 년 전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시골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의 한 분파인 감리교 신자들, 그리고 역시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이 사회봉사나 교육활동에 특히 진취적이었던 퀘이커 신자들이 설립한 조그만 학교가 오늘날 듀크대학교의 시초인데요. 이후 담배 재벌인 듀크 가문의 재정적인 뒷받침에 힘입어서 학교가 크게 발전하고요. 듀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명할 때까지 이 듀크대학교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듀크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듀크대학교는 랜더풀 카운티에 살고 있던 감리교 신자들과 케이크교 신자들이 1838년 브랜틀리 요크라고 하는 교수를 청빙해 거의 사설 강습소와 같은 성격의 브라운스 스쿨하우스를 설립해 이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교육하였던 시절로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듬해 유니언 인스티튜트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식 교육기관으로 주정부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신자들과 함께 이 학교를 지원했던 케이크교 신자들이 독자적인 교육기관을 세우면서 이 유니언 인스티튜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요크 교수의 후임으로 취임한 브렉스턴 크레이븐 학장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1851년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노멀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정부 차원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공립학교 시스템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러자 목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크레이븐 학장이 감리교단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감리교단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1859년 이 학교는 감리교 목회자를 배출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이름의 신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감리교단 소속의 신학교였던 트리니티 칼리지가 어떻게 일반 종합대학교인 듀크대학교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당시 담배 농사로 큰 재벌이 된 듀크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 계속 들어보시죠.
이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담배 산업과 전력 산업을 일으켜 세계적인 거부가 된 듀크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듀크 가문의 워싱턴 듀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트리니티 대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듀크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는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이 대학의 당시로서는 거액인 30만 달러를 기증했고 1878년 최초로 여학생들이 졸업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내 교육기관이 거의 그랬던 것처럼 트리니티 칼리지도 남학생만을 교육시키는 고등교육기관이었는데요. 트리니티 칼리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학교 안에 여자대학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캠퍼스 안에서 남녀공학이 실시된 건 1972년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을 만큼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듀크의 아들들인 벤자민과 제임스 듀크도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대학에 애착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둘째인 제임스 듀크는 오늘날의 듀크 대학교가 있게 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워싱턴 듀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벤자민 듀크는 계속적으로 이 대학의 애착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동생이자 듀크 가문에서는 가장 부자였던 제임스 듀크는 자신의 재산 4천만 달러를 출자하여 1924년 듀크 재단을 설립해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병원, 대학교, 보아원, 교회들을 설립하고 트리니티 칼리지를 더욱 든든한 대학으로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제임스 듀크는 1925년 사망하면서 당시의 금액 6,700만 달러를 듀크 재단에 헌납했습니다.
제임스 듀크가 기증한 재산은 2018년 기준 9억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동부의 우수한 교수진을 영입하면서 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면서 학교 측은 학교 발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듀크 가문을 기려서 학교 이름을 듀크 대학교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임스 듀크는 사망하기 전해인 1924년에 아버지 워싱턴 듀크 그리고 가문의 이름으로 학교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 듀크 대학교는 대형 사립종합대학교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재의 듀크대학교의 학생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 들어보시죠.
2019년 대학 웹사이트에 따르면 학부생으로 6,900여 명, 대학원생이 약 8,800명이 있으며 3,700명이 넘는 교수진, 약 4만 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아시안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 역할이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또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97%에 이르는 것을 보면 듀크 대학의 학부생들이 모교를 사랑하고 일단 입학을 하고 나면 힘껏 공부하는 대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한 명당 6명꼴로 이 지역 어느 학교보다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오랜 명문대학들이 진리, 자유, 정의, 학문, 그리고 종교성 짙은 표현들을 모토, 구호로 삼고 있는데요. 듀크대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듀크대학교의 모토는 심오한 학문 연구와 종교인데요. 이에 얽힌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듀크대학교 역사 기록서에 따르면 감리교 청수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며 6,500여 곡의 찬송곡을 작사 작곡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곡인 거룩한 시식 3절에서 인용한 심오한 학문과 거룩한 신앙을 모토로 해통한 것입니다. 듀크대학교는 감리교단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감리교의 신앙의 뿌리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학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 순수한 학문 기관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도덕적인 책임의 바탕 위에 인류와 지역사회에 최고의 학문을 전수하는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남부의 자존심,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듀크 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듀크 대학교의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SNS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